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드러난 이 복음서를 대하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보여주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적의 사건을 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복음서에서 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허다한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더라라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병을 고치시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았노라라고 말하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이적, 행적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보여지는 표적, 이적 그것이 주로 주님을 쫓았던 이유가 예수님 시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쫓으면서 그들이 왜 주님을 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이면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왜 그 표적을 행하시고 왜 그 이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적의 이면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보여지는 표적만 계속 구하고 그 표적이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던 삶이 예수님 시대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고 이전의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떡을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불체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고쳐주시는 그냥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는 자로만 예수님이 인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 외 5천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고 하죠. 여자와 아이 외 5천명은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을 떡으로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정도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물 위를 걷는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자연 질서를 역행하면서 걸어가실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고백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적 권위, 신적 성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거죠.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떠나시고 또 사람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을 쫓아가면서 거기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제자들이 탔던 배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을 거슬림으로 물결 때문에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있으시나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물결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 곤경을 알아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느 장소에 있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전지하다고 합니다. All knowing.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Omnipotent. Omnipresence. 전지전능하다. 어느 곳이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신적 성품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서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성품,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제자들이 더한 고난을 공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25절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처해져 있는 공경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공경을 알고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를, 그리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지하신 분이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그분이 오시는 이 오심이 제자들에게,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이 제자들에게 국한된,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도 영적인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세, 그런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오셨습니까? 26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 사실은 이 바다라는 것이 갈릴리 호수를 뜻하고 있어요. 근데 왜 바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크고 풍랑이 너무나 일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실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오심,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고 오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 그리고 소리 질렀다. 이 표현이 뭐냐면 다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이것은 진정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놀랐다는 거죠. 심지어는 무서워했다는 거죠.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그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이 내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 그냥 내니 하니까 별 별다른 그런 큰 감동이 없지만 이 낸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한 말입니다. 이 낸이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에이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이고 에미. 이 말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을 뜻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t is I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it is I am이라는 말이죠. It is I am. 보다 더 정확하면은 이 말이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이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불꽃같이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내산에 가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뭐 등등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묻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 보면 It is who I am. It is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의미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A고 M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다라고 자기의 신성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수많은 표적과 이적 이면에 보여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그분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종교를 세운 어떤 설립자, 파운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많은 종교, 뭐 마호메토, 뭐 이슬람교, 뭐 마호멧, 뭐 그다음에 뭐 석가, 뭐 등등 수많은 그런 종교의 어떤 설립자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다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 앞에서 온전히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거르신 이 예수님의 이 스토리는 이 사건은 단순히 무리를 걸으셔서 사람들을 놀랍게 하기 위해서 걸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신적인 권위를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를 걸으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먼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 반응을 보입니다.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신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그에 따르는 반응이 피조물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유령이라고 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그 모습, 그 신성을 보여주시는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도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청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신속히 즉각적으로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왜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가 하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그 반응의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청하니까 예수님의 반응, 응답이 나오십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신성을 그가 목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초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하면 이 본문은, 29절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그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걸어나가는 믿음의 경주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인비테이션, 초대를 그가 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행보입니다. 믿음의 걸음이에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건 싫건 간에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을 결정시켜 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온전히 바른 방향으로 못 나갑니다. 말씀 아닌 다른 어떤 신비적인 체험 좋아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체험을 만나겠다, 그래서 그거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서 주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여러분의 생의 영적인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추구했던 어떤 가치관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동기부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 한 분만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진 그런 영적 가치관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거룩한 방향이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응해서 물 위로 예수님께로 향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행보를 여러분 하실 때, 걸어가실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등장합니다. 풍랑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죠? 뱃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그의 전생애가 갈릴리 어부로 갈릴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풍랑, 바람, 웬만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까무르실 거예요. 뱃사람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환경, 역경,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환경, 여건, 어려움 이런 등등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잘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향해 잘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가다가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바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바람 말고요, 인생의 바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을 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문제, 환경, 여건, 역경, 어려움들이 상징할 수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바람입니다. 어떤 문제거리, 방해요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나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못 박아라, 고정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영적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바람을 보면 쓰러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라는 요소, 방해꾼들은, 이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을 응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방해물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가, 어떤 바람들이, 어떤 인생의 풍랑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응시하고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 내가 보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은요, 방해물이 되고 방해물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지만 이것은 또한 유혹거리도 됐습니다.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응시할 때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로, 좋아하는 것들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 바람, 내가 보고 있는 그 걸림돌들, 방해물이 어떤 요소들인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인식하며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영적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입니다. 믿음의 삶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응해야 됩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초대에 여러분들 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바람을 봐도 베드로처럼 무서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했습니다. 베드로답지 않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을 때, 환경을 볼 때 우리의 리액션은, 반응은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웬만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의 영적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그 전에는 잘 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바람을 봤을 때 그도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응시하고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어떤 요인들, 방해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담대함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워 빠져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워 결과는 빠져간다. 여러분, 빠져간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빠져든다는 거. 물속에 빠져든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떤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고 사이드에 있는, 옆에 있는 어떤 방해물, 걸림돌, 유혹 때문에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침체합니다. 빠져듭니다. 여러분의 상황의 삶 속에, 문제의 늪 속에, 문제의 물결 속에 깊이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서 상황만을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인생, 이게 우리가 처해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람을 보시고 무서워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내 문제만을 보고 내 문제만을 묵상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주님을 보며 살아가든지 주님 아닌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든지, 딱 두 개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 내 상황, 내 여건,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자 태기를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무서워 빠져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침체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들어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침체의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줘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런 반응은,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30절은 하반부는 절규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의 위급시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구죠, 간청이죠. 소리 질렀다.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기도요, 간청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런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crying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침체의 늪에 있을 때 주님 아닌 다른 요소를 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 침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절규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질러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자죠. 아까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걸음을 향해 딛고 나갔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갔던 자가 다시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규하고 간청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리 주여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주님께 절규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간구죠.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위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급해 있다는 것을 보질 못해요. 모든 것이 다 괜찮구나, 모든 것이 다 좋구나,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적 위급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간다고 해도 여러분 영적 위급시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없는데도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이건 위급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바른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급함을 모르는 거예요. 필연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 위급함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아무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절실히 깨닫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절규의 모습, 믿음의 절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시급성, 영적인 위급성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깨닫습니까? 누가 영적인 그 시급성, 위급함을 깨닫습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위급성, 시급성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걸어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 믿음의 행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위급성을 몰라요. 영적인 위급함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네 라는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면 못하는데 어떻게 위급함에 있다고 하고 위급함 속에서 주님께 절규하며 간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리 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소리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소리 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때로는 침체합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영적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다가도 영적인 시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영적인 그런 침체, 심각한 영적인 늪에 빠져서 곤두박질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 외침이다는 거죠. 소리 지른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로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주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의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붙잡아다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냥 일어나 물속에서 일어나 하면 붕 떴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신적인 능력을 있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주에 있는 사람이 도끼가 도끼를 찍다가 도끼를 잃어버립니다. 나뭇가지 같은 걸로 슉 저으면은 도끼가 붕 떴습니다. 호수에서.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말 한마디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면 붕 하고 뜹니다.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손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파트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 이후의 삶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절규하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구원 이후에도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리하여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하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소원과 그분의 작정하심 그분의 사랑의 뜻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주님을 향해 결단하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은 신뢰 대상이 누구란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신뢰 대상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경배의 대상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3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배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께 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숙였다는 말 이상입니다. 절했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bow down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presquineo라는 말입니다. 이 presquineo라는 말은 뭐냐면 경배했다, 예배했다, worship입니다, worship. They worship Jesus Christ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거죠. 그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경배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소이다.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나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르면서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8장을 우리가 보면 8장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웠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7절에 예수님이 배에 타시다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아주 잔잔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어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때 그들의 감탄은 바람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고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동물의 새끼, 짐승의 새끼는 뭐죠? 짐승입니다.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친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실체를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례 수많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포도잔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수리하에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불치의 병이 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어로 아이와 여자 외에 5천 명이나 먹입니다.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끊임없는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이분이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이 정도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주님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14장이 아니라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제대로 된 고백을 온전히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해 왔던 메시아, 택함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군요, 메시아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 메시아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준 것은 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단순히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계신 그런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으로 왔다면 어떻게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이 고백이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저에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살아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변치 않고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을 쫓는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